지난 주간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쭉 이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이 안 된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은 등불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누군가가 등불을 준비한다면 그 준비한 등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겠죠. 등불을 준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둠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어둠을 밝혀서 온전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등불을 준비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 등불과 같이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등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세운 이유는 그 어둠에 짙게 깔려있는 죽음의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책임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바로 3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빛,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빛이 가려지고 있진 않는지, 점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진 않는지,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세상 가운데 그 빛을 환하게 밝히는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생각이 나죠 이제는? 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정말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현되고 있었는지를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설명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등불의 사명, 만방의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생명과 안식의 빛을 비추어 그 생명과 안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들을 제공하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가운데 주어진 그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빛을 밝히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빛을 잃은 채 꺼져가고 있는지 그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한 부류였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라고 지칭되는 그 율법에 능통한 자들에게만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넓게는 오늘을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경고하는 모습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고 계시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 쉼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점심때가 되어져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를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은 깜짝 놀라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주 기이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당혹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은 이유가 왜 바리새인에겐 그렇게 기이한 일처럼 보였을까요? 조금 전까지 흙투성이가 되는 그런 손으로, 더럽혀진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위생상 염려가 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그 예수님이 보인 행동이 기이하게 보인 것은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먹을 때 정상적으로 먹게 되면 따라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손 씻는 행위가 음식 먹기 전만 아니라 음식을 먹는 중간중간에도 손을 씻어야 되는 많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리셨을 때 캐나다로 유학이라든가 이민 오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보았을 겁니다. 야, 캐나다에 가면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레스토랑에 가면 칼은 어떻게 잡아야 된다더라. 식사를 마친 모습과 식사를 마치지 않은 모습이, 포크와 나이프의 모습이 어떻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저만 들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절차와 예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와 예법을 무시한 채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져서 혹은 추석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잘 차려진 숟가락 젓가락을 안 먹고 손가락으로 막 밥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아니,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는데 손가락으로 막 밥을 먹으면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뭐 못 알아먹는 두 살,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건장한 청년이라면 더더욱 놀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출생이 인도 사람이어서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숟가락 젓가락이 엄연히 있는데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먹는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당한 당혹감은 그런 당혹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음식 먹는 이 절차가 굉장히 중했고 그것이 부정함에서 헤어나오는 기독교인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혹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계속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의 어려움까지 당하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꿰뚫어본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하여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않아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흠이 없어 보이고 어디 하나 책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이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삶을 살아가는데 실제로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과 탐욕이 그 안에서 우글대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이스한 모습으로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저주와 그 상대를 향한 그 능멸의 마음이 가득하여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겉에서는 친절한 말로 그렇게 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런 사랑이나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식에 먹는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그런 죄악된 삶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세 번의 하나님의 진노 섞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자, 42절에 보면 첫 번째 화 있을 진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많은 내용들은 너희가 지키고 있지만 실제로 그 지키는 이유가 목적이 원래 그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율법에 요구하는 많은 행위들은 감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율법에서 그 일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십일조를 드리지만 드리는 자세만 있지 하나님을 닮고 있거나 하나님을 위하여 십일조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안식일 규례를 철저히 지키지만 실제로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무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너희의 상황을 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둘 다를 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야, 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거 딱질색이야. 특별히 예전에 한국에서는 수제위원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아주 단골 손님으로 TV에서 나와서 금일봉 전달하듯이 이렇게 나와 카메라로 찍어서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조금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다 이름 내려고 저러는 거라고. 난 저런 짓 안 해. 사람이 겉과 속이 똑같아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안 합니다. 모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모르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형식도 필요하고 형식 안에 내용도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에만 치우쳐 있는 겁니다. 그냥 손만 씻으면 돼요. 왜 손 씻는 규례를 자기들이 만들었는지 이유는 찾지 않습니다. 그냥 손만 씻었느냐 씻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거룩하냐 더럽냐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적하면서 둘 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한 번 화 있을 진저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게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이름 나는 일에는 열심 내고 목숨 걸지만 이름 안 나는 일에는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는 앞다투어 열심을 내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아무 관심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내우기 위하여,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세 번째 화 있을 진저는 44절에 기록되는데 화 있을 진저 너희여,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대의 법에는 무덤에 몸을 닿거나 손을 닿는 일은 부정한 행위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평토장했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매장해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표시를 안 해놓은 겁니다. 표시를 안 해놓은 정도가 아니라 무덤을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위를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마음 쓰는 그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금하고 있는 내용을 버젓이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단순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에 있는 그들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39절입니다.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않아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들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지적하면서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합니다. 그 길이 말이 뭡니까? 41절에 보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말의 의미는 원래 이렇습니다. 내 안을 구제받게 하라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이 먼저 구제받아야만 내 삶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문맥에서 이어보면 35절에 말했던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생각하여 주의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빛으로 내 안이 먼저 구속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이 이루신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게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 복음의 빛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게 되면 얼굴 속에서 그 평안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 속에서 그 평안이 표현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행동 속에서 그 평안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로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그 복음의 빛이 지금 생명력 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지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행위를 통해 이루는 많은 내용들이 그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거예요? 그 삶을 못 살고 있는 겁니다.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 안이 먼저 구제되어야 된다. 그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빛으로 너희가 먼저 평안과 은혜와 사랑과 안식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자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던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5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가리킨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율법 교사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저런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스승이 욕을 먹지요. 아들, 딸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가 욕을 먹죠.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목사가 욕을 먹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런 논리라고요. 지금 율법 교사들이 자기가 가르쳤던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들을 듣게 되자 그래도 듣는 귀는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화 있을진저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했던 그 예수님의 책망이 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나갑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계 만방에 등불로 세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 그 사실을 통하여 그들에게 짐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짐을 더 쌓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십일조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될 수 있다. 전도해야만 하나님의 은총이 남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꾸 손 다섯 번밖에 안 씻었어? 너 안 돼. 일곱 번 반드시 씻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날은 안식일은 5km 이상 걸으면 안 돼. 또 6km 길었어? 넌 안 돼.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36가지나 되는 주일날 안식일날 지킬 규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지키려고 하면 아마 머리털 다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로 자꾸만 짐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복음의 은혜가 그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동참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그들에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점점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화를 가면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기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세계 만방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 사명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도 그 삶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빛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자들도 못 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율법교사들이. 율법교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시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요. 보내셔서 그들을 일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이든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뭘 괴롭혔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그렇게 때를 썼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두 번째부터 등장을 합니다. 4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게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그렇게 죽이고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처럼 지금 이 세대도 하나님의 뜻으로 온 메시아를 가로막고 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모든 내용들을 이 세대에게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즉 과거의 선지자를 죽였던 그들의 죄악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고대하고 갈망하며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 시대에 왔는데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대가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듣고 있는 세대가. 그래서 그 모든 선지자의 죽음의 피를 이 세대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담당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단순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철저히 가려져 있고 철저히 빛을 이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빛이 더 이상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 생명의 주가 되시고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그 메시아를 대항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맞서고 있다는 그 현실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선포하자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하나님의 뜻이 그랬구나.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어야 되지요. 얼마 전에 봤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말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부터 정면승부로 들어갑니다. 오늘 53절에 보면 이래 말했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인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은 더 이상 나사렛 한 청년이 아닙니다. 죽여야 될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복음의 등불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등불의 핵심인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등불의 핵심인 그를 대적하고 죽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결론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의 안식의 빛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빛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꺼질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희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꺼진 지 오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안에 주어진 그 복음의 빛이 어떠한가 주의하여 보랍니다. 그 복음의 빛으로 너희 안이 먼저 구제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종교적인 많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평안이 자리 잡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악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삼고 있으면서도 나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가로막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그 복음의 빛이 활활 타오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세대는 선지자의 모든 죽음을 담당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그들보다 훨씬 더합니다. 지금 이 상태는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죽음의 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아들, 딸을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며 머지않아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움의 모습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그 복음의 빛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제되어지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안식의 평안들이 자리 잡게 되신다면 그 삶이 그렇게 변해갈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망의 그늘진 곳들이 다 생명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과 삶을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복음의 은혜,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안식을 나도 동참하고 싶소, 나에게도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되실 겁니다. 그와 같은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사명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대화를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진리의 빛을 확인받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의 빛이 빛을 밝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은혜와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